주보에는 도로주 신조 첫 번째 교리 여덟 번째부터 열한 번째 항까지 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을 다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 7항 페이지 5쪽에 있습니다. 혹시 도로주 신조 갖지 못하신 분 계세요? 네. 여유분이 있습니까? 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올 때마다 새롭게 받아가시면 안 되고요. 네. 5페이지, 제 6항, 7항,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다. 이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시기 때문이다. 그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해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울게 하신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아닌 사람들을 그분의 심판으로서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함 가운데 남겨두신다. 바로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깊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구별이 파멸에 똑같이 연루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계시하신 선택과 유괴의 작정이다. 폐역하고 들어오며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작정을 왜곡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이르는 반면 그러가고 경건한 영혼들에게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7항 선택의 정의. 선택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 계획으로 그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래 흠없는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에서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비참에 다 같이 빠져 있었던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을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의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로 그리고 그분과의 교통 안으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의롭다 하심과 걸어가게 하심을 주시기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분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 가운데 보존하시어 마지막으로 영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또한 그분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록된 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기록된 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순서에 따르면 8항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 6항부터 7항에 나타난 작정교리에 대한 선이해가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그 이후에 되어지는 세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나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작정교리,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조금 더 설명하고 그 이후에 다음주에 8항 이후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우리를 신학생으로 하는가 뭐 전문 목회자도 아니고 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가 오히려 머리만 더 고민스럽게 만들고 더 높아진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고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성적 관심 때문에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트 신조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논의하는 문제들은 전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분명히 알아야 될 교리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다 성경에 근거하지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안에 교리가 드러나고 이 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을 사용해서 이 교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교리를 우리의 이성적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은 그것은 너무 도에 지나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매우 크고 복잡한 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뭐 이 건물 안에 하나 정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건물 한 뭐 수십 개 정도 되는 그런 큰 넓이에 어떤 하나의 생산품을 양산해내기 위한 공정의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파이프도 있고 체인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부품들이 함께 서로 연결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기계 구조 또 각 부품이 담당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어떤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이 기계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어 장착한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자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기계는 이런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부품과 그 다음에 기계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 저나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그 설명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 남편이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지역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울진 원자력 발전소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중앙 제어 장치 얼마나 복잡하고 그다음에 늘 뉴스에서 봤던 그런 원자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전문가가 와 가지고 각 부품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이 전기를 양산해 낸지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이 부품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런 연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그 기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의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은혜의 선택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은 어떻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장황하게 설명하면 그 교리가 빛나느냐? 좀 그런 부분에서 미진하고 설명을 못해도 그런 교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영광을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드러낸다고 하면 오히려 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 여부가 이런 선택과 예정 교리를 얼마나 지성적으로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교리를 잘 몰라도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참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확신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록 선택과 예정과 작정 교리를 잘 설명하지 못해도 구원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없이 그저 이성적으로 선택과 예정과 작정 교리를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가 실제적으로 선택과 예정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제가 전하면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면 양심이 여러분들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선의 일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의 수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꾸준히 감당할 때 어느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선택과 예정과 작정 교리를 이해한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튼을 살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아직 커튼을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이 다분히 이성적이고 그래서 사변적으로 발전해서 신앙생활이 아주 드라이해지고 말장난하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다 추적해낼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보에 청교도 명언 안에 이런 글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앞쪽에 있지요? 조셉 홀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인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혜가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무지도 있다. 하나님의 방주의 교리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계시되지 않는 사실을 부질없이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깡그리 알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시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뜰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어리석은 지혜도 있지만 지혜로운 무지도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무지, 지혜로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지 나지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앙한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요. 그런데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숭하고 그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유한자인 우리가 무한자의 세계로 나아가면 반드시 신비로운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비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설명을 해나가다가 어떤 부분에 가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가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신비를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유기하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생겨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 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왜 믿지 않는 책임은 왜 우리가 져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제기했지요. 선택받을 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버릴 자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해야 되고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은 왜 우리가 져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오묘한 관계 안에서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인간의 신불신, 믿고 믿지 않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나 우리 인간의 자유에 속해 있는 문제가 되어버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구원의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운명론이나 혹은 결정론처럼 이해를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뭐 우리가 뭐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구원받겠나?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갑자기 벼락치듯이 우리를 깨우쳐서 믿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신불신의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하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내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도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도르트 신조는 죄인의 구원은 인간, 다시 말해서 신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자비에만 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만 근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에만 근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드러나야 될 열매로 이해하지 않고 만약에 성화의 여부 자체가 우리의 구원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버리냐면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게이지가 있는데 한 10 정도 게이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는 그 수준이 5 정도 될지 6 정도 될지 7 정도 될지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어느 정도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산다면 어느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여부를 시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그분의 무조건적 선택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지 그것을 벗어나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고민과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신분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 신자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절대로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드러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우선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선택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유럽도 또 마찬가지고 다른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특별히 5항을 보시면요. 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작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시는데 그런데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우리의 일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으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항으로 들어오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해도 은혜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을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한 10안 2년 정도 저희 교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세요. 저희 교회 다닌 지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많은 믿음의 내용을 그 마음 가운데 담아두심으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아주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지만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참된 믿음에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간들간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분이 또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이 분명해요. 그러나 또 한편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가? 믿음에 대한 은혜 근거는 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왜 불신, 믿지 않는 책임은 왜 우리로 지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떤 자유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바로 이런 성격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불평합니다. 그런데 불평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불평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 의향과 할 생각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하지요. 때로는 물론 물리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리적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 일을 실행하는 여부는 우리의 자유의지의 발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는데 이런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신자는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게 하실 때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군대 가면 요즘에는 구타 사건이 별로 없지만 군대 가면요 옛날에 상사들이 부하들을 어떻게 벌줬습니까? 물론 얼차례를 주기도 하지만 흔히 속된 말로 조인트 깐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잘 모르시죠? 조인트 깐다. 군홧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 탁 차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게 맞고 군대 생활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주저앉히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인격적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면 내 안에 참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향과 소원이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자의 횡포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억지로 믿게 하시고 억지로 믿지 못하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여전한 예정과 작정에 보이지 않는 손길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지만 드러난 현상은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믿는 것으로 나타나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믿게 하시고 믿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교리를 오해해서 어떤 궤변을 들이대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께 전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아담의 타락을까지 작정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이 칭히 전해놓으신 그 타락의 길로 반드시 그가 가야만 되었다. 그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 그래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함으로 자신이 범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 가운데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어쩔 수 없어서 죄를 범했나요? 아니잖아요. 따먹을 수 있는 과실이 충분히 있었는데 굳이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장발장처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담은 그런 식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죄를 범했던 것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핑계로 들이대면서 우리의 불신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적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선택도 하나님의 뜻이고 유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따라서 타락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돌려야 맞지 않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 요 구절을, 요 단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도사님도 설교할 때 요 단어를 때로 사용을 했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기로 예정하신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 원인이요 궁극적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은 뭐지요? 먼 원인이 아니라 가까운 원인입니다. 혹은 2차적 원인이에요. 멀고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유기죠. 가까운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안에서 죄를 선택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가까운 원인이요 제2차적 원인입니다. 칼빈은 이처럼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뜻 밖에 놓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타락도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 말이죠. 인간의 타락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책임을 하나님의 허물로 돌리지 않도록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이라는 말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범위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것을 궁극적 원인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지 않는 이 원인을 가까운 원인으로 우리의 불신으로 원인을 지목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도르트 신조가 선택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유기는 물론 유기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지만 그 책임을 인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성격은 은혜죠. 선택의 성격.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하신 것은 은혜의 성격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입니다. 본래 모든 인류는 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이런 성격 때문에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짐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65문에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냥 느닷없이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죠. 선택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문답 65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하여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일으킨 믿음을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예정과 작정 교리를 논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믿음은 뭐죠? 여러분들 선택된 사람이지만 안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물론 선택된 사람 반드시 믿겠죠. 반드시 믿겠지만 가정에서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원의 수단적 원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구원의 진료적 원인, 궁극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평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분꾼 비유가 나오지요. 그 포도원 분꾼 비유가 여기에 적절한 대답은 되지 않지만 아주 좋은 대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지만 포도원 분꾼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이제 포도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모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아침 6시에 왔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9시에 오고 또 어떤 사람은 12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일이 거의 끝나갈 오후 5시 정도에 왔습니다. 일이 시작이 되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다 불러서 임금을 줍니다. 5시에 온 사람 몇 시간 노동했죠? 1시간 일했습니다. 한 대나리온을 줬습니다. 12시에 온 사람 한 6시간 일했죠? 그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줬습니다. 9시에 온 사람 한 8시간 일했는데 그에게도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줬습니다.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을 털어놓았죠? 아니, 노동시간으로 따지자면 12시간 동안 일한 나하고 그저 끝날 때 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나게 대화할 수 있는가? 불평불만을 토로했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여,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느냐? 내가 일꾼을 모집할 때 하루 품삯을 한 대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은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이런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로운 원칙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돼요.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따르면 다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이 불평할 수 없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유기된 그 사람이 행한 죄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가까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따라서 버려지기로 예정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버려지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물론 버려지기도 하겠지만 버려지기로 작정된 사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죄가 있고 죄를 선택하는 그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 죄와 죄책에 쌓여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가롯 유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했죠.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작정 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되고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를 그런 존재로 저를 삼으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가룟 유다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안에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치웠기 때문이죠. 팔아치웠다는 말은 제가 거두어드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홀로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단일한 작용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유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근접 원인인 죄와 그 다음에 구원의 궁극적 원인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 두 가지가 함께 그 사람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로 모아 드리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왜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핑계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잖아요.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과 작전교례에 관련해서 많은 이런 궤변들, 변명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의인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계속 부탁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런 심정을 제가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또 하나 궤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선택의 복을 주실 바에 이왕 모든 인간에게 다 주실 것이지 인간의 선한 행위라는 게 뭐 종이 한 장 차인데 뭐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여서 모든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면 좀 좋은가? 이런 변명, 이런 궤변을 하나님께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지요? 우리가 배워왔던,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에 기초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냥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뜻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설명하실까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칼빈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비밀이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나의 무지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비예요. 왜 인류를 만드시고 왜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고 그래 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하시고 또 그 죄 문제를 굳이 또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지 모든 부분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정교례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또 우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교리는 한번 구원한 사람은 마침내 구원한다는 이 예정교리는 우리 인간을 심히 자긍하고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교리,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긍하거나 교만하실까요?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7항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십시오. 7항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순전히 그분의 은혜에서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비참에 다 같이 빠지셨던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을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의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기로 작정되어 있지만 선택받은 자가 버림받은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없다고 말이죠. 우리도 여전히 그들의 상태와 똑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종 행악에 종노릇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를 택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택하였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저를 택하였습니까? 그 사실에 자극받아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교만하고 자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교리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있지만 참으로 무조건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정 교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제기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정은 신자의 도덕적인 노력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잖아요. 작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별로 더 성화의 삶을 살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궤변이 이런 내용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다소 다는 아니지만 이 장로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다소 좀 지지부진하지요? 그리고 감리교도나 이 알미니안 신학의 교파에 속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대단합니다. 새벽기도, 공예배, 보편적인 사람들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집회에 다 참여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심도 적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도 좀 적지요. 그런데 우리가 웬 배짱인지 구원받는 아무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로 그것이 이런 궤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봐라. 예전과 작전교리를 이야기한 사람들 한번 봐라.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봐라. 얼마나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하냐. 얼마나 저렇게 사람이 드라이하고 열심히 했는가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선택은요, 방자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인간의 죄와 비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원함은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6장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면 선택과 예정교리를 이야기하지요.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그런데 12장으로 딱 넘어가 보세요. 12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택의 교리를 넘어서니까 뭘 이야기하지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그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의롭다 하심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황금 사슬이라 그래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지난번에 말씀한 바대로 세트로 혹은 패키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신앙의 진보가 드러나지 않고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의로운 그런 신자다운 삶의 모습들을 삶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정말로 참된 의미에서 선택받은 사람인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7항에서 인용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잘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신자의 구속의 목적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삶을 살기 위한 그 과정을 향해서 노력하고 다름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인 노력을 더 경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목적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거하고 신자들끼리 잘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 내면의 세계로부터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리고 칼럼도 썼지만 성화되는 신자 안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뭡니까? 죄불씨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탄식하지요. 우리의 죄 냄에서 늘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아직까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거룩한 불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도덕적으로 방자하게 맞는다라는 이 비난, 이런 궤변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또 사역자들은, 또 어떤 신자들은 예정교리가 신자를 자고하고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조언을 하는가 하면 신자들한테 예정과 작정 교리만 가르치지 말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그 이야기도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정론은 운명론과 결정론과 다르게 인간의 의지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뭐지요? 은혜를 은혜로 더 증가하는 방식이지 방자하지 않도록 율법을 더 가르치는 방식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너무 설명해서 그 사람이 방자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서 맞추기 위해서 은혜를 설명하지 않고 율법을 설명하면 균형이 맞춰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은혜답게 설명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야 율법주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좀 이 내가 아는 어떤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 여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좀 교만하고 방자한 삶을 살지 않는가 여기에 자극받아가지고 뭐 저 어디 가가지고 좀 열심히 좀 소리도 기도도 확 좀 소리도 이렇게 내보기도 하고 열심히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방식이 될 수 없어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 그런 신자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깊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마음으로 더 깊이 경험해서 정말 거기에 자극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신자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본분을 다할 때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에 자극받아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나를 나대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만들어 놓은 예정과 작정 교리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그들의 신학적 사고의 부산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추출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받을 때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공동분모가 아니라 성경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교리를 더디 이해하거나 이 교리를 잘못 오해하여서 불필요한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헤매거나 또 잘못된 신앙생활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돈된 마음, 바른 지식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또 다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마음이나 또 다른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큰 복이 참으로 크고 놀라워서 그 사실에 자극받아 내가 어떤 희생을 해도 주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과 기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